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이 보유한 약 70억 달러의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 미국 언론들은 오늘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달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사살한 이후 미국이 이 자산을 둘러싼 탈레반과의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과 탈레반 사이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는 듯 했던 초기 상황을 뒤집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자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산 70억 달러를 동결했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6월부터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위한 본격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지난달 미국의 알자와히리 사살 이후 균열을 드러냈고 서방국들을 중심으로 아프간을 무대로 하는 국제 테러 부활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폭격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폭격과 관련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양측의 폭격전이 벌어지면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용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핵재앙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핵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원전단지를 폭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국제원자력기구 자포리자 원전 시찰 계획을 중단시켰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사무국은 국제원자력기구 활동을 차단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는 유엔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3월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자포리자의 안전작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대화했다고 유엔과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최첨단 무기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 행사에서 러시아가 소형 무기부터 장갑차, 대포, 전투기, 무인 항공기까지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동맹국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성과 품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무기는 대부분 실제 전투작전에서 한 번 이상 사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은 역사적으로 강하고 우호적이고 진정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러 대륙에 많은 동맹과 파트너 등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들은 패권 국가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의회 의원들의 평화적인 방문에 대한 호전적인 수사나 군사작전, 도발적 행동을 수반하는 어떤 대응도 완전히 불필요하며 절대적인 과잉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의회 대표단이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방문해 왔다면서 중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합동군훈련에 13대의 군용기를 파견합니다. 독일 군용기들은 일본 자위대와 뉴질랜드군, 한국군과 함께 호주에서 열리는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독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피치블랙은 호주 공군이 주관해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올해는 오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는 9월 3일 중국 북동부에 자리한 지린성, 길림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가 자치주 창립 70년을 맞습니다. 중국의 행정단위인 자치주는 소수민족의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옌벤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9월 3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받은 유일한 조선족 자치구로 생일인 구삼절을 즈음해서 다양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달라지고 있는 옌벤 자치주의 한글 사용 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중국 정부의 중화민족 공동체 우선 정책이 그 우려의 중심이 있는데요. 소수민족의 자치주에서 이뤄지던 고유 문자와 말로 진행했던 초등학교 과정 학교 수업을 모두 중국 표준어로 통일하도록 한 데 이어서 지난달 25일부터는 옌벤 자치주도 조선 언어 문자 공작 조례 실시 세칙이 공포됐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옌벤에서는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사회단체, 자영업자들도 문자 표기를 할 때 반드시 중국어를 병기해야 합니다. 가로를 쓸 때는 중국어를 먼저 쓰고 한글을 그 뒤에, 세로로 쓸 때는 오른쪽에는 중국어, 한글은 왼쪽에 표기하도록 했는데 규정에 맞지 않은 기존의 현판이나 광고 등 모든 표지판은 교체해야 한답니다. 1952년 당시 지역 인구의 70%가 조선족이었던 옌벤 자치구는 지금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저출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옌벤의 조선족 인구는 지역 전체 인구의 30% 정도에 불과한 59만 7천여 명으로 자치주 지위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황해도 일부를 제한 서쪽 대부분 지역으로 종일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은 새벽부터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도 평강과 양강도 지역은 낮부터 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수요일까지의 비의 양은 보통 5에서 40mm고요. 그 가운데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이 5에서 30mm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개성, 해주, 신의주의 아침 최저 21도입니다. 함흥은 20도고요. 원산이 22도로 가장 높습니다. 중강 16도, 해산 14도, 삼전의 아침 최저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평양과 중강, 신의주가 29도, 개성이 30도로 서쪽의 대부분 지역은 29도에서 낮 최고 기온이 31도 사이고요. 함흥은 29도, 원산, 청진, 해산 27도, 삼전 22도로 양강도와 장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온이 27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은 날씨에 비 내리겠고요. 앞바다 쪽은 종일 가끔 소나기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도 0.5에서 1m 사이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지 15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재집권 당시에 했던 약속과는 달리 탈레반 치아프가는 여전히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의 핵합의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코로나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지 이제 1년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15일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함락하고 다시 아프간을 장악한 지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탈레반 전사들은 이날 오토바이나 트럭 같은 걸 타고 아프간 시내를 달리면서 1년 전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네,
탈레반 정권도 기념 성명을 내놨군요.
네, 압둘가니 바라다르 부총리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바라다르 부총리는 이 성명에서 우리는 지역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국가와 강력하고 좋은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안정적이고 자족하는 아프가니스탄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재집권 1년을 맞은 탈레반을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각국 정부는 탈레반이 당초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아프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길 계속해서 기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탈레반이 약속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특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 아프간이 테러 분자들의 은신처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하고 탈레반이 지난 2020년이죠. 그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했었죠.
네, 맞습니다. 탈레반은 이런 내용을 이행하고요. 그 대신 미국은 2021년 5월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그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네네. 네, 이 협정을 바탕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간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군 병력이 철수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 간의 이른바 이 평화협정은 처음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합법적인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무장 세력과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탈레반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자 약속대로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거점 지역이었던 남부를 벗어나서 점령지를 빠르게 넓혀갔고요. 미국 정부가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기도 전인 8월 15일에 카불에 입성하면서 극도의 혼란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공항에 몰리면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혼란의 와중에 알카에다 연계 세력 등 이슬람 급진 세력이 공항, 호텔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감행해서 아프간 민간인들은 물론이고 미군 장병들도 다수 희생됐고요.
네.
네, 탈레반의 재집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고조됐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는 왜 탈레반의 재집권을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까?
네,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탈레반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미 아프간을 한번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당시 탈레반은 이 엄격한 율법인 샤리아를 앞세워서 인권 유린과 가혹한 공포 정치를 일삼아서 국제사회 지탄을 받았는데요. 20년 만에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에 돌아오면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재집권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아프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년 사이 아프간 여성들은 다시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게 됐고요.
네.
여성들의 취업도 일부 학교나 병원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서양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일절 금지됐고요.
예.
샤리아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선징악부가 부활해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따른 각종 규제조처들이 법제화됐습니다.
여학생들의 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네, 탈레반은 재집권 후에 저학년 여학생들의 등교는 일부 허용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중고등학교 연령층 여학생의 등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입장이 번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당초 공표와는 달리 학기 첫날 여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중단했는데요. 탈레반 측은 학생들의 복장과 관련한 규율 때문이라고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언론계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년 새 아프간 언론인 수는 거의 60%나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탈레반 재집권 전에 아프간 언론인은 약 12,000명 정도였는데
네.
지난 1년 새 약 7,0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도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탈레반 집권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운영은 대부분 외국의 원조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 원조를 끊어서 지금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뭄까지 겹치면서 인구의 절반이 극심한 기아에 직면해 있고요. 주민의 9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동결하고 있는 아프간 정부 자금이 있죠.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 35억 달러가 테러 집단이나 다른 곳이 아닌 아프간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된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는 탈레반 재집권 후에 70억 달러 규모의 아프간 정부 자금을 동결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인 35억 달러는 9.11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알카에다의 수장이 또 아프간에서 사살된 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미국에 대한 9.11 테러를 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두 번째 수장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지난달 말에 미국 중앙정보국 대테러 작전으로 제거됐는데요. 아프간 수도인 카불에서 사살된 게 확인되면서 이 탈레반이 테러 세력을 비호하고 아프간이 여전히 테러 세력의 은신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란이 15일 이란 핵합의 협상과 관련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1년 넘게 표류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과연 이번에는 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마감 날짜에 딱 맞춰서 답변을 제출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앞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후에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서 핵합의 당사국들에게 전달했고요.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란 핵합의 당사국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을 말합니다.
네. 자, 이유도 이란이 답변을 제출했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네, 이유도 제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세프 볼의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측은 현재 이란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서면 답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이르나 통신은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EU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시사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EU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르나 통신은 현재 세 가지 부문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정부의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제재 복원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의 핵물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네, 이르나 통신은 이 가운데 두 개는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나머지 한 개는 합의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는 미국의 현실주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EU 중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EU 중재안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서 이는 곧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협상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이란은 원래 이란 핵합의와 상관없는 다른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란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핵합의 당사국들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네, 앞서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협상 대표는 지난 14일에 최종 중재안은 단순히 EU만의 의견이 아니라면서 미국과 이란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대개 이견이 조율됐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란 핵합의 협상 복원의 가장 큰 골은 아무래도 미국하고 이란 사이죠?
맞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지난 2015년 7월에 이란의 비핵화, 이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를 골자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고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이란은 순차적으로 합의 조항을 무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요. 영국 보건당국이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이 15일 성인 추가 접종용으로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개발한 이른바 이가 코로나 백신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네.
네, 이가 백신은 두 가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말하는데요. 새 백신은 코로나 변이의 일종인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나라가 이제 영국이 처음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이에 특화된 코로나 백신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새 백신은 신종 코로나 원형과 오미크론 BA.1 변이에 대해서 강력한 면역력을 형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 백신은 또 BA.4,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새 백신이 면역력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이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난 6월에 모더나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새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항체가 8배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네,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보다 약 1.7배 많은 중화 항체가 생겼다고 모더나사는 밝혔습니다.
예, 저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살펴봐야 되죠. 이 새 백신의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은 백신의 심각한 안전상의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발생하는 부작용은 기존 모더나 백신과 같은데 대부분은 경미하고 저절로 없어지는 증상이란 겁니다.
네, 영국은 새 백신을 승인하면서 보건당국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다른 무기를 또 확보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 레인 규제청 총장은 영국에서 사용된 1세대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고 있다면서 이가 백신은 진화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했는데 자, 영국 정부도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가 접종 프로그램 시작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는 가을 초부터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이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그리고 5세 이상 가운데서 임상적으로 위험도가 큰 집단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일선 보건요원이나 요양원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네. 자, 새로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사가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만든 새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추가 접종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하기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는 새 백신이 곧 나올 걸 생각해서 기존 백신의 두 번째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걸 연기한 바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두 번째 추가 접종은 50세 이상이거나 12살 이상 가운데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끝으로 유럽연합 쪽 상황도 볼까요?
네, 유럽 의약품청 관리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코로나 백신이 오는 9월까지는 EU 안에서 승인이 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지아주 대선 외압수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16일 와이오밍주와 앨라스카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30년 뒤에 미국 상당수 지역이 심각한 폭염을 겪게 될 것이란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부정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또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 2020년 대선 부정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미 남부 조지아주 검찰로부터 수사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길래 수사 대상이 된 걸까요?
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을 대변하는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는 15일 애틀랜타 검찰로부터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소한 패배를 뒤집으려 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역할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는 격전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조지아주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1992년 이래 처음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후이 패배했습니다. 총 500만 표 가운데 약 11,780표 차이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작년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조사를 위해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지 지난 5월 특별 대배심을 꾸렸습니다.
특별 대배심이라는 건 일반 대배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대배심은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데요. 특별 대배심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에게 권고 사항을 내놓게 됩니다. 이 특별 대배심 임기는 1년으로 증인들을 소환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하는 등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 대배심의 권고에 따라 검찰은 정식 기소를 위해 일반 대배심을 소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수사 대상이 된 줄리아니 전 시장도 이 특별 대배심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특별 대배심은 줄리아니 전 시장을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과 측근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특별 대배심 출석일은 17일로 잡혀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텔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대배심에 출석하면 변호사 의뢰인 간 특권을 행사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 의뢰인 간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 과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비밀 유지 특권입니다.
네. 자,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줄리아니 전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알려졌습니까?
예,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 이후 몇 주 동안 이 조지아주 의회에서 증언하며 민주당의 투표용지로 가득한 여행 가방이 있었고 선거 결과를 훔치기 위해 해킹된 투표기기가 사용됐다는 이른바 선거 사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자, 줄리아니 전 시장 대선 사기와 관련해서 소송도 여러 건 제기하기도 했죠?
예, 하지만 최소 60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이 미 전역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거짓 조장과 또 대선 조작 음모론을 퍼뜨린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법원과 의회, 대중에게 명백히 거짓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제기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중진 의원도 이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을 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이 조지아 선거 효과 관련해 특별 대배심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특별 대배심은 그레이엄 의원도 소환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연방 상원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들며 소환장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왜 그레이엄 의원의 요청을 안 받아들인 겁니까?
네,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의 레이 마틴 메이 판사는 상원의원의 역할이 주어지는 면책특권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23일에 특별대배심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에 응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특별대배심이 왜 그레이엄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레이엄 의원이 대선 이후 조지아주 당국자들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소환장에서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조지아주의 일부 부재자 투표를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레펜스퍼거 장관과 그의 직원들에게 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레이엄 의원이 조지아주의 유권자 사기 의혹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고 소환장은 지적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이 사기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났죠.
맞습니다. 뭐 미 전역의 법원은 물론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 법무부마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대선 사기 의혹에 대해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국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16일에도 경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와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예비선거가 이제 열리는데요. 주요 여성 정치인들의 행보가 갈릴 수 있는 경선이란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16일 화요일 미국은 현지 시간입니다. 자, 관심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가장 관심을 끄는 경선은 와이오밍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입니다. 리즈 체니 현 의원이 공화당 하원 경선에 후보로 나섰는데요.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체니 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체니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인 겁니까?
예,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에서부터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작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체니 의원은 당의 메시지를 대중에 잘못 전달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의원총회 의장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자, 문제는 와이오밍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이오밍주에서 70%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니 의원에 대한 복수의 의미로 변호사이자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인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를 직접 골라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이 와이오밍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헤이그먼 후보가 약 30%포인트 지지율 차이로 체니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주에서 관심을 끄는 후보는 누굽니까?
예,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하원의원직에 도전합니다. 이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존 맥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주목받았던 인물인데요. 자, 대선에서 패하긴 했지만 페일린 전 주지사는 우파의 지지를 받으며 이 방송 진행자로 변신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연방 상원 의석은 주말 다 두석식으로 똑같지만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정해지죠. 알래스카주 하원 의석은 몇 석입니까?
예, 단 한 석입니다. 알래스카는 땅은 넓지만 인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 3월 이 돈영 의원이 88세이기로 타계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네.
영 의원은 무려 49년 반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이 펠리 전 주지사는 지난 6월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결선 투표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펠리 전 주지사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이제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알래스카의 독특한 투표 제도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주에서 또 눈길을 끄는 후보가 있네요.
예,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재선을 향한 당내 경선에 나섭니다. 머카스키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2월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지만 당시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에 가담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머커스키 의원입니다. 머커스키 의원과 맞붙을 경선 후보는 켈리 시바카 후보인데요. 시바카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예비 선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이 전국 곳곳을 방문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나섭니다. 백악관이 15일 바이든 대통령과 내각이 오는 8월 말까지 23개 주를 찾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홍보하는 30여 개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룬 각종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기후 관련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자, 기후변화 이 위기를 연구하는 단체인 First Street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미국에 나타날 기후변화에 대해 예측했는데요. 자, 보고서는 30년 뒤에 미국 상당수 지역이 한여름 심각한 폭염을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이번 보고서는 열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에 나타날 기후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자, 열 지수는 미국 기상청이 기온에 습도를 더해서 산출해낸 체감 온도 수치인데요. 이 기상청 분류에서 가장 높은 단계 열 지수는 섭씨 약 51.7도입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미 전역에서 50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약 810만 명이 이와 같은 최고 단계 열 지수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 그리고 30년 뒤인 2053년에는 약 1020개의 카운티 1억 명 이상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미국인의 3분의 1가량이 한여름에 극심한 폭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51.7도 이런 최고 단계 열지수가 지속되면은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예, 자, 이동도 열지수 그리고 그 이상의 기온에 노출된 경우에는 열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네네.
자, 열사병에 걸리면요, 체온이 높아져서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게 되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폭염이 나타나면 앞으로는 더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미 전역에서 현재 가장 더운 날이 이어지는 평균 일수는 7일가량인데요. 30년 뒤인 2053년엔 18일까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폭염이 미국에서도 또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된다고요?
예, 보고서는 텍사스주 북부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시작해서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그리고 위스콘신주까지 이어지는 미국 중부 지역에 이런 폭염이 집중되면서 이른바 폭염 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위도가 낮아서 더울 거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부 지역으로 열지수가 높게 나타난 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자, 해당 지역이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연으로 해안을 통해 볼 수 있는 완화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내륙 지역은 한여름에 습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무더위에 체온을 떨어뜨리려면 땀을 배출해야 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 배출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중부 지역의 열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First Street Foundation의 매튜 에비 설립자는 미국 땅의 4분의 1이 열 지수가 섭씨 51.7도가 넘는 폭염 벨트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 인식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예, AP통신 등이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 조사 결과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이 3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44%보다 훨씬 줄어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려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2%에 달했는데요. 이 지난 2019년에 25%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농업 정책을 개혁하려 애썼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농민들은 1920년대 미국의 일반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농민들의 생산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인 농장을 잃었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민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산물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은 경우 연방정부가 이 초과한 분량을 사들여서 보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 관리들에게 농산물을 수출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공화당원 대부분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주요 정부 부처를 신설하거나 수출 시장을 개발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1924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세 가지 주요 농업 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기에 농업 정책에 대한 논쟁은 세금 관련 문제나 전력회사를 공공기관이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여러 면에서 비슷했습니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연방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연방정부는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렇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연방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계층에 속하든 혹은 빈부에 상관없이 미국인 모두가 국가의 부를 더 공평하고 더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1920년대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공화당이 집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수적인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상은 당장은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나중을 기약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 외교정책 역사에서 특별한 갈등 없이 조용했던 시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평화로웠고요. 백악관을 차지한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와의 국제관계보다 미국 국내 경제성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이때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관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무역과 정치, 국가 상호 간의 공동이익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고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보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돈이 30억 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은 돈을 가진 쪽과 투자를 받는 쪽을 바꿔놨고요. 미국은 투자 대상에서 투자자가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19년에 이르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돈보다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이 거의 30억 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해외 투자는 1920년대에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해외 투자 증가는 미국 경제력의 성장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 해외 투자 증가 말고도 1920년대 미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국가 전체로 보든 미국인 한 명씩 개인으로 보든 그 어떤 나라보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서비스를 발달시켰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철강, 식품, 의류, 석탄을 더 많이 가졌고 1920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와 17개 다른 작은 나라들의 국민소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었고 막강한 제품 생산력이 있고 또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1920년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제공했던 차관을 돌려받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에 70억 달러를 제공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30억 달러를 더 빌려줬습니다. 협상국 측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사들이고 군인들 먹일 식량을 마련하고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대부분의 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공영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come back, 돌아오다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Ben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맞아, 그가 돌아온다고 생각 안 해. 무서운 영화에서 흔한 이런 상황이 오늘 문법 강좌의 주제입니다. Come back. Come back은 미국인들이 일상대화에서 자주 쓰는 구동사입니다. 동사 come, C-O-M-E, 소사 back, B-A-C-K, come back. come과 back이 함께 쓰이면 come back, return, 돌아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대화에서 벤이 원래 장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물리적인 장소로의 귀환을 표현한 겁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ll come back and pick you up in half an hour.
30분 후에 당신을 데리러 돌아오겠습니다.
Come back and see us again sometime.
앞으로 또 우리를 보러 오세요. 물리적인 장소로 복귀할 때 come back, 돌아오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드러기가 생겼다 없어졌는데 또다시 생겼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도 come back을 사용합니다.
I thought my rash had gone, but it seems to have come back.
두드러기가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긴 걸로 보여요. 또 come back은 대화 중에 특정 주제로 복귀하는 것도 컴백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토론을 시청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똑같은 주제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disagree with you. I know what the American people want.
I don't think you do. Look, I keep coming back to this point.
저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걸 합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이 지점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방금 들으신 토론에서 한 사람이 coming back to this poin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this point, 이 지점은 전에 했던 말을 뜻하는 거죠. coming back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했던 말을 또 하는 중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기억이 돌아오다라는 표현도 come bac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soon as he entered the school, childhood memories came rushing back.
그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 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come back, 물리적 장소로 귀환할 때, 또 정치 토론을 가정해서 대화 주제로 복귀할 때 come back이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